요한 1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 1서를 좀 보는데 요한 1서 1장에서는 그 예수님 태초에 생명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눈으로 나타내 보였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분과 우리가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사귐을 가지고 우리가 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과 그 기쁜 삶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의 그 충만한 삶을 누리자라는 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2장 1절을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살다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뒤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삶이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대변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언자가 파라크로테스 곧 이제 보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디 뭐 신천지 누가 뭐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혹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오늘 2절에 대언자,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여기 변호자입니다. 변호자, 대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이렇게 무죄하다고 마치 변호사가 그죄 없음을 변호하듯이 대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역할이 아니죠. 주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보혜사 혹은 대언자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두고 이런 말을 쓰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이단에서는 자기가 보혜사다 이런 말을 쓰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말씀하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을 가져와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한장 넘기면 2장 20 2절에서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고 이 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지주의, 그 당시 이단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고 이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부인하게 되냐면 우리 몸은 무가치한데 그 몸이 수반한 죄도 없다. 우리가 우리 몸이 가치가 없는데 이 죄도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마치 지금의 이단들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흐르게 하는 그런 이단, 특히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요한 1서 여기에도 요한 1서 2장에도 나오지만 또 요한 2서, 그 다음에 유다서에도 보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은 사도 요한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몸은 분리되지 않는다. 신앙은 몸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죄와 싸우는 것이거든. 내 안에서 갈등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죄와 이제 갈등하게 되죠. 이 갈등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 성숙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갈등하죠. 날마다 몸으로 이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날마다 죄에 굴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변호인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3절 자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고발해?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간구하신다는 게 대언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정죄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대언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보혜사가 되셔서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계속 이와 같이 무죄를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터에 우리의 몸을 밀어놓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주님의 그 강구하심, 주님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아마 죄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같은 것이 하고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자존감 잃어버리고 아마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는 짓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 대언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영적 전쟁터에 오늘도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치열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베드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때로는 아주 영적으로 그냥 침체되고 또 지고 죄와 싸워서 그냥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이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믿음이 커감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신앙의 지식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평에 소홀해진다면 우리도 거짓 가르침에 지금 따르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사실은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런 고백? 사도 바울이 뭐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만큼 주님과 가까우니까 자기의 그 먼지 같은 죄까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에서 멀어지면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웬만한 죄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냥 큰 죄만 죄로 여겨지지, 뭐 살인하고 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죄만 죄로 여겨지지,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또 우리 말을 통해서 상처 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쉽게 지을 수 있는 그 죄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작은 먼지 같은 죄도 또 죄로 여겨지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주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주님에게서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과 가깝고 주님과 가까우면 점점 내 죄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내가 십자가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게 내 죄가 많아질수록 내 죄가 크게 느껴질수록 그 십자가 은혜는 더 크죠. 근데 내 죄가 작게 느껴지면 십자가 은혜도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누구든지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이해하심이라 했어요. 온 세상, 내 죄뿐만 아니고 우리 온 세상, 우리 가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압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지식적으로 성경 암송을 많이 했느냐 이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준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 같은 이 모양이지 어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깨닫는 이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만 머물면서 삶에 적용하지 않고 또 만약에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거짓에 있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자는 4절에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이제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당시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아까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런 삶,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언어, 내 생각, 내 삶 속에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고 그렇게 바꿔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온전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 그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자,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해서, 우리의 의로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포도나무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가지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번개 우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아주 성질이 굉장히 급한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불을 확 내렸어요. 주님, 저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그만큼 그런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을 얼마나,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와 같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에 뭐 불같이 다혈질적이고 막 성질 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언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하게 바뀌어지리라고 주님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참 너무 잘하시잖아요. 한순간에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아,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사귀게 되고 그 사귐을 통해서 누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는 사람,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7절에,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은 뭐였어요?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띄었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옛 계명은 뭘까요? 자,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옛 계명은 구약의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레위기의 구약의 옛 계명도 똑같이 새 계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는 말씀,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8절에 그런 말씀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옛 계명 새 계명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랬어요. 자,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새 계명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 우리가 왔는데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이 왔어요. 그래서 자,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빛이 분명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마치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 믿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시기, 질투,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게 세계명과 옛계명이 똑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가 이 빛에 있는 게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십니다.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어도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불화가 있어도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화목해야 되고 왜 우리에게 각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 닮아가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그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근데 그 어둠을 누가 주냐면 아까 바로 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되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싸우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연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우리 몸을 맡기면서 싸워나가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움을 물리치고 바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이고 거짓 가운데 있는 자다.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저도 새기고 여러분도 새기고 그래서 한순간에 다 바꿔줄 수는 없지만 우리 조금씩 조금씩 우리 말과 우리 마음 안에서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내 안에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사랑으로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1장에서 말하는 주님과 사귐이고 누림이고 기쁨이 충만한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사귀면서 이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